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진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그 복음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뭐 생명이라는 단어 뭐 빛이라는 단어 이런 걸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그 성탄절에도 온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외쳤던 얘기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기쁨이고 평화다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세상도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 말씀에서는 방금 말한 어떤 빛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단어를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절망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어떤 삶 대신에 죽음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고 말하고 왔던 말해왔던 우리에게 아주 그 익숙한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그 낯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이 말씀에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진짜 낯선 그 생소한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를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지를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큰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좀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예수다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면 예수지. 낯선 예수라는 것이 뭐냐?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볼 때 지금의 제가 좀 낯설게 보입니까?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봤던 제가 저고 지난주에 봤던 제가 접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변함없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여러분께는 굉장히 익숙한 자, 그런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만약에 제가 예배당 현관문에 서가지고 오는 여러분들 마다 붙잡고 악수하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막 껴안고 그러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생소하게 그렇게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게 평소에 그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저렇게 안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왜 껴안고 반갑게 하고 막 그렇게 해주는가. 아주 그 좀 낯선, 모습은 똑같아. 아주 낯선. 그런 그 뭐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예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뭐 말을 바꾸고 예전의 모습이 변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 생각을 해왔고 또 여러분이 평소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런 예수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낯설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이 3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그런 예수가 여러분께 익숙합니까? 금이라고 하는 건 전쟁 무기입니다. 과일 깎아먹는 과도가 아니잖아요. 싸우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화평의 예수, 화평이 아니고 전쟁, 분란, 싸움 그걸 던져주는 그런 예수로 그런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탄절에 다 외치는 말이 화평, 평화, 화목 이런 거란 말이죠. 사랑.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게 오셨다. 그걸 이제 탄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화평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절에서도 캐롤을 부른단 말입니다. 목탁으로 뜨려보니 모르겠는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는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전쟁을 주러 왔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냐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난감해요. 성경이 적혀있어 그런 법을 하겠지만 그런 예수를 도무지 상상을 못한단 말입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기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오늘 그 칼럼 제목이 짜증난 진리인데 맞습니까 제목이? 정말 짜증납니다. 이거 읽으면 짜증이 나요. 정말 이런 말에서 우리가 희망이니 화해니 그런 어떤 그 단어보다도 절망 그런 게 더 크게 다가온단 말이죠. 아니 이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자기가 들어오고 자기가 배워왔던 내 상식에 남아있는 그런 예수를 자꾸 생각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상식에 살아있는 그 예수는 아들이 아비와 불화하고 딸이 어미와 불화하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화해시켜주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화해시키는 그런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 반대로 지금 말씀에서는 화해가 아니고 불화시키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이 찢어버리도 못하고 그러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니까 무시하고 제외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얘기는 이제 종교가 다른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해결되거든요. 불교 집안에 교회 다닌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부모가 교회 다닌 것을 죽도록 싫어한다. 그래서 핍박받는 그런 걸 가지고서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그래서 또 진리 때문에 불화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 이제 복음이 다른 종교와 만나게 되면은 화평이 아니고 싸움이 있게 되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세상 그런 기독교를 가지고 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또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면은 교회를 다니려다가 기독교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화평의 그물질로 왔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해석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 기독교만이 아니고 이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선하다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불화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예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게 합당치 않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을 선한 말 가르침, 또 그 예수님을 선한 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막 그렇게만 여기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지. 만약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읽은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전한다면은 과연 어떤 반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당장에 뭐 그런 예수가 다 있냐? 그리하면서 그런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너는 이상한 예수를 말하네, 너 혹시 사이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것은 뻔한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윤리도 도덕도 상식도 착함도 다 벗어나버린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 말씀 우리는 진리라 그래요. 우리 복음이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 참이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말씀을 여러분 입맛에 딱 좋게 적당히 요리해 가지고 또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 맛이 쓴맛인데 그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 먹기 좋아라고 설탕을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 드린다면은 우선 먹기는 좋겠죠. 먹긴 좋겠지만은 이 복음의 맛이 원래 쓴맛이라는 것은 알아채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복음 맛이 쓰다 이걸 알지를 못한다면 결국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가를 분별을 못해요. 그냥 내 입에 달면은 다 복음이구나 그렇게 여겨버리는 실수를 또한 범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그물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은 화평보다 싸우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한 뜻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본문과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가령 그 야고보서 3장 18절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곳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화평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화평을 위해 오신 분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고 그물주로 왔다 이 말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했던 말을 지금 뒤엎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서 말한 화평하고 제가 아까 그 성경구절 말씀 화평하고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신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 이렇게 그 말할 때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치 못하다. 그 얘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그런 관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과 뭐 화해시키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자다. 그러한 뜻이 화평케 한다. 그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인도해가는 그 역할이 바로 신자라 그런 얘기죠. 결국 신자는 예수를 증거한 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화평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서만 화평은 사람과 사람 관계 화평.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관계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예수님을 오시지는 아니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한 것은 인간관계죠. 그것은 교회에서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화평의 관계로 지내는 것은 양보도 필요하고 또한 때로는 임무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도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화평관계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양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들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예수인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을 주러 왔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받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선한 것입니다. 그게 신자다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의 그 화평관계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참이 몇 빠지는 그런 말씀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까? 이런 내용이 여러분께 뭔가 힘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상식 가지고는 이러한 주의의 말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과 안 맞아요. 근데 우리를 또 난감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32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해놓고 뒤에 이 본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다시 말해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나에게도 시인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나에게서도 분리되고 만다. 지금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은요, 신자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온 바로 그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예수를 시인하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위로가 되시고 이런 그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예수님은 화평이야 금을 주러온 예수다. 시험이야 매니를 싸움시키는 부활시키는 그런 예수다. 그런 예수를 시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신을 지키냐 그 말이에요. 세상 이해하지 못한 예수인데 세상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인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시인한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내가 시인했다가는 어떤 사람으로 비칠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건 뭐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 것이고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복음 그대로 그 주님 그대로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그 복음 그대로 우리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주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은 굉장히 거창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고 싶은 그런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분은 참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내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예수가 누구냐 말해봐라. 다 물어보세요. 다 착하고 좋은 예수. 다 그렇게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게 주님을 실천하는 거, 그게 좋은 일.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는 거. 그게 본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직 버티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다. 때려 죽여도 나는 화목이 좋다. 사랑과 친하게 있는 내 복음이다. 금을 주러 왔다. 이거 다른 말일 거야? 아닐 거야? 계속 버티고 싶습니까? 뭐, 버텨보십시오. 버티다가. 그래도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 설교가 끝날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우리의 상식 생각은 다 무너져버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계속 버텨보시다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예수님 금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억하 심정으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분리시키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화목을 원하면서 인간이 꾀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이게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그토록 화목을 외칩니까? 가화만사성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외치는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에는 뭐가 딱 감춰져 있냐면은 우리가 화목해가지고 잘 돼보지 않은 그런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거죠. 대통령이 국민의 화합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야 국가 잘 된다는 얘기죠. 국민이 화합이 잘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게 화합합시다. 그게예요. 교회가 그 교인들끼리 화목, 화합 이걸 그렇게 외치는 것도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화목을 외치는 그 안에는 우리 서로 화목해가지고 잘 봅시다. 우리를 한번 멋지게 드러내봅시다. 그런 바벨탑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쌓는 바벨탑을 그냥 두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화합과 단합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죠. 인간계를 깨뜨리셔가지고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마음 앞에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좀 도와주고 야 잘한다 동료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설령 탑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까지 그 탑을 쌓아서 그 하나님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탑 쌓는 기술이 아주 좋다 할지라도 뭐 63빌딩 뭐 그 높이만큼 쌓겠습니까? 기껏 쌓아봐야 뭐 100m 나가겠나 어쩌겠나 결국 그 좀 올라가다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보지 못하시고 어느 까지 혼잡하게 만들어서 지금 영화 배운다고 고생하게 만들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탑이라는 게 보기 싫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본 바벨탑 그게 보기 싫은 것이 아니고 그게 올라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 못 받겠다 이것이 아니고 인간이 마음 앞에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하나님 악하게 보신 거예요. 눈에 보는 탑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결속 인간이 단합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 바벨탑으로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인간 흩어버린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라버린 겁니다. 깨버린 거죠. 이것이 그물처럼 왔던 그 말씀에 부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은 이유 창세기 말씀 그대로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질 면화 그겁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단합해가지고 뭔가 멋있는 그런 우리의 나라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모임 단체 그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악하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내보겠다는 거, 내보겠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인간 존재 이후에 벗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인간인데 그러면은 내 이름 말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받아야 한다는 거, 그 생각 아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한번 우리 이름 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악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현지합니까? 교회의 이름을 현지합니까? 은속교회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현지합니까? 은속교회란 이름을 현지합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 이름을 현지합니다. 예, 그 은속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 간판은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신자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도구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냥 도구예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도구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배 우리가 지은 건 아니지만은 예배당 지을 때에 여러 도구가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망치는 망치가 들어가고 이 망치 생각이 안 나. 방금 많이 막 들어가겠는데 이 예배당이 이렇게 잘 지어졌을 때에 그런 망치나 그 쓰임받은 도구들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드러나는 게 예비당아 좋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 망치 가치 있네. 햄머 가치네.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 건 도구의 역할을 하고 사라지도 무방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이름을 자꾸 내어 놓으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멋있는 도구가 되고 싶어 해요. 멋있는 도구. 예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내 이름을 같이 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사라지는 것은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악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화평을 얘기하고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 속내, 그 속내를 보시자 말이죠. 그 속내를 듣다 보면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는 그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속해가지고 좀 교회를 좀 잘 우리 해봅시다. 좀 잘 나가봅시다. 해보자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화평을 말하면서 교인의 결속, 이걸 강조한 그것이야말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화평, 그 자체가 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신자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참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굴뚝같겠지만은 그게 하나님 볼 때에는 사람이 서로 바벨탑을 쌓는 그것이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 바벨탑이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화평해가지고 잘 지내는 교회는 좋은 소문 난단 말입니다. 야, 저기에서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좋은 소문 난 그게 결국 죽게 좋은 게 아닙니까? 이래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것이고. 근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인간의 화평을 주장하는 그 속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가 더 가치 있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의 교회는 십자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어떻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 이름은 잘 나고 커지면은 그거는 우리가 된 거, 그것이 은혜고 그게 주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화평,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평, 다른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끌어가시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내 이름도 교회 이름도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걸 인정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이름이, 왜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무너져야 되고 깨워져야 될 그런 이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화평한 게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인간병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내 이름을 내고 내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의 말씀이 진심으로 내 입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족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관계, 그것까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자는 인간의 피, 그러니까 혈육, 그 혈육관계가 아니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친분, 인간의 정, 혈육 이런 것으로 결속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그 피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그런 관계에 머무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인간으로 깨버리는 그런 금으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사실 인간 관계를 실제적으로 깨버리려고 팍 터져버리고 싸우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실천한다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나갈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족관계도 깨버리자. 실제로 우리가 무너져버리자. 그래서 다 흩어져버리자.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좋은 인간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 든든한 자기 발판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깨뜨리신다. 그런 것은 예수 안에 주님의 피 아래 모이는 그런 주의 몸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바로 이처럼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 발판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뭐 이렇게 하는 말씀 뭐 어떤 절망 뭐 맥빠지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합당치 않다. 이것은 꼭 죄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주보다 더 사랑하고 이걸 지금 죄라고 얘기합니다. 합당치 않은 죄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결국 우리 모든 다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하십니까? 예.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 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요 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어느나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느나 이렇게 말하는데 내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가능치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예요. 이처럼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많이 무너뜨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고 오직 죽게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히 계신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화평하는 것이 구원에 버텨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놓치지를 말자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당장 힘이 되고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는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또한 내 실수함을 몸땅 다 용납하면서 이루어진 인간의 화평 이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화평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화평을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관계 결속 그런 걸 의지하고 그걸 발판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준 하나님과 합평, 그 피의 관계,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평하려고 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맙시다. 개변처럼은 안 들리겠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었으면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봐야 나올 것은 가식과 인손밖에 없습니다. 대신 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몸담 짊어지고 나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인간관계, 그것보다도 더 좋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힘쓰시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박혀 들어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바른 관계에 여러분이 머물러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몸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친밀관계, 우리가 어떤 억지로 만들어낸 화평,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관계예요. 주의 몸이라는 그런 관계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라는 관계 안에서 신자는 주님의 은혜로 교통을 합니다. 주의 은혜로 교통을 하고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 관계로 밀어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주와의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의지하고 싶고 세상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주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싶은데 그걸 깨뜨려버리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어온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던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들여다보시면서 인간의 화평을 깨뜨리시면서 우리 주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만나시고 그 주가 여러분 심령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소하고 참 당황스러운 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아니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로와 또한 기쁨이 있는 이 말씀이 되게 되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간 관계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그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